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서 독한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지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우리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보십시다. 예, 무엇은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무엇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했습니까? 예, 허상은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고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예, 실상이 눈에 보이고 허상이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상이 실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허상은 내가 그려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려내고서 그것이 실제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남녀들이 결혼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는 속에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뭐 나온 학교, 뭐 다니는 회사, 받는 봉급, 또 집안 그런 것들보다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좀 진중하고 좀 신실한 사람을 가리켜서 진국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진국인지 짱국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들 보면 다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속에 있습니다. 예,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 뽑으면 뇌와 심장일 겁니다. 예, 뇌와 뭐 팔, 다리 다쳐도 살 수 있고요. 심지어 팔, 다리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나 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머리 뼈가 보호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뼈가 보호를 하고 또 심장은 가장 많은 뼈가 보호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또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실상을 수용해야 삶과 믿음이 신실해집니다. 예, 허상만 따라가게 되면 정말 환영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번 바른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바른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뒤집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왕의 음식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살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게 한 원동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추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로 치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예, 인류 역사상 그런 사건이 또다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애굽에서 갖고 나오게 하신 그 뱀물, 예, 그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한 퇴직금입니다. 그 퇴직금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우상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실상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 히스기야 왕의 최고의 치적이 모세의 노뱀을 없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고 또 유월절을 새로 제정하고 한 것도 참 훌륭하지만 그 700년 동안 이어오던 그 노뱀을 히스기야가 없앴습니다. 사람들은 700년 동안 그것을 섬기면서도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지금도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간을 천이라서 물이 솟아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천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데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너 뭐 하느냐 묻지도 않고 어떠냐 묻지도 않고 뭘 기다리냐 묻지 않고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다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그거 마치 그 결혼 못한 총각이 그 숲속에 있는 그 목가에서 그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기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역 모임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로 성경에 있는 것인지 성경의 속뜻도 그 뜻인지 그것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마치 성경의 내용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이번 우리 이제 암송 한번 해보십시다. 예레미야 32장 41절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외워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보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 예레미야 32장 41절. 예,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손 들어보실래요? 예, 예, 두 분 같이 한번 일어서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 예, 앞에 여기 네, 같이 예, 두 분 예, 우리 스트레오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네, 시작.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예, 아멘. 예. 또 네. 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다.
네, 아멘. 혹시 여성 구역장님 한 분 더 해 보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아, 네. 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예, 우리 100점씩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누가 좀 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좀 더 멀리 보고, 오랫동안 유익한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삶의 화두 중에 하나가 소확행 아닙니까?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소확행 참 중요하죠. 예,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예, 소확행하는 것,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디딤돌이어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그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이것이 지금 유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익한지 아닌지 그것 점검해 보는 것에 필요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5장에 나오는 예, 이제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는데 그것이 이제 그 블레셋 지방으로 돌아다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4장 봤는데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고 그 부분 잠깐만 그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A번 4장에서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에서는 4,000명 전사했고 2차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3만 명이나 전사했습니다. 그 상황을 블레셋의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예. 갑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듣고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예, 그들의 반응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언약궤의 신이 함께 들어온 것 같이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신이 함께하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지식에 근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기생 라합의 말에 따르면 여리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것들을 다 듣고서 저 신이 함께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블레셋도 지금 동일합니다.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애굽 사람들을 재앙으로 친 이스라엘의 신의 능력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번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격려를 하면서 어떤 상태가 되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장성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예,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를. 성경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종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은 그 비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쓸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 예를 들면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태어날 때 산의 아이는 다 죽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 3개월 동안 몰래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이제 담아서 나일강으로 뛰어 보냈습니다. 그것을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던 그 바로의 공주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의 뚜껑을 열었더니 그 갈대상자 안에 아기가 울고 있는데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사람은 그 대제국 애굽의 공주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자손이니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다시스로 가라고 하지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수의 도시, 원수의 나라. 근데 요나는 그리 못 간다고, 나는 다시스로 간다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 배 밑에서 잠을 잡아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빠뜨려야 되는데 이제 뭐 그 요나 선지자가 당첨됐죠. 그 뱃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예, 나 히브리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대하는 경우로 쓰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만약 그 의미라면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아무리 그래도 저 비천한 사람들의 종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언약 꾀를 가지고 왔는데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야 되는데 정작 힘을 내고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예, 비번 여호와의 언약궤를 소개합니다. 예, 여호와의 언약궤는 증거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 등 다양하게 불립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의하면 그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예, 만나가 뭔지 다 아시죠?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음식인데 그 만나가 만후 처음에 뭔지 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가 만나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웬 떡이냐인데 그들이 농사지어서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와 열두 지팡이를 다 모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예,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무슨 열매? 살구.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고 또 지팡이는 이제 인도해가고 지시하는 거니까 그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의 돌판, 십계명 두 돌판에 뭐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거기에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언약궤 안에 이렇게 그 열왕기상 8장 9절은 증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에 그 만나 항아리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사실 정확한 정답은 잘 모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추정합니다. 첫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지금 그 언약궤를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가드로 아스도스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때에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이거 추정입니다.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원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파만 있었고 다른 것들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여호와 앞에 있게 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출애굽기 25장 16절은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궤 안에 두라고 하지 않고 그 여호와 앞에 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그 궤 앞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또 그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은 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할지라. 그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그 안에 있었던 그 밖에 있었던 함께 있었던 것 분명한 일이고요. 그 언약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만 있어도 다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언약궤는 그 예수님 상징하는데요. 예,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이제 그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뿌리도 없고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거기에 살구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뭐 말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아무튼 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허상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0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그것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예, 다곤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 이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이제 실로에서 에벤에셀로 가져왔거든요. 에벤에셀에서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바람에 이 그 에벤에셀에서부터 그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가 그 아스돗인데 아스돗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블레셋 에벤에셀에서 아스돗까지는 5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중동 고대 중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자의 신상을 가져다가 승리자의 신전에 갖다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전리품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복당한 자들의 신들이 승리자들의 신들의 지휘 아래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의 전쟁들은 전부 다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진 것은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디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곁에 가져다 놓은 후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읽어보실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예, 다곤 신상이죠. 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코를 박고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당연하게 다곤 신의 힘이 여호와라는 신의 힘보다 더 다스리고 그 신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곤 신이 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굴복당하는 자세 또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신관에도 문제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2번 블레셋 사람들이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던 다곤의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절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예,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강대상이 언약궤라고 한다면 다곤의 그 신상의 몸뚱아리는 이 앞에 있고 팔과 목은 저 입구에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손과 발이 다 끊어져 몸뚱이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곤 신이 살아있다고 해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됩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예. 이제 블레셋 신이 블레셋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상의 실체죠. 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 다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다곤은 하나님 앞에 패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F번, 잘려진 다곤의 머리와 손목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예, 그 머리와 손은 문지방에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설명,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던 다곤 신상이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문지방 앞에서 잡혀가지고 손 다 잘리고 목 잘려서 그거는 거기 있고 이 몸뚱아리만 여기로 끌려온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대, 그러니까 성소의 문지방은 소위 이제 성속을 나누는 경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고대는 굉장히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는 것, 우리는 늘 오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죠. 한 50년, 60년 한 번도 교회 안 와본 사람이 예배당 혼자 올 수 있을까요? 아마 잘 못 올 거예요. 예. 반대로 우리 대부분 그 이슬람 사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굉장히 웅장한 사원에 딱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약간 좀 주저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지 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 결례를 하면 안 될 텐데 내가 뭐 조심해야 되는 건 없는가 온갖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예. 그리고 그 블레셋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이 지금 그 손이 다곤 신의 그 손이 손목이 끊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끊어져 있다는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자르다는 뜻입니다. 그 고대에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쟁에 이기면 그 승진한 국가에서 패전한 국가의 사람들을 이제 그 형벌을 줄 때 손과 목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곤의 손과 머리가 잘렸다고 하는 것은 다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큰 4번 6절에서 12절은 이제 독한 종기의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A번 하나님께서 아수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수도 사람에게 음중이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수도가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예, 독한 종기를 내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였다고 합니다. 엄중하다는 문자적인 뜻은 무겁다는 겁니다. 성경에 자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 그 특히 신명기 같은 데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 팔이 큰 이적을 행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릴 때 손 좀 빌려줄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손은 힘, 능력을 뜻합니다.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곤의 손과 머리가 잘린 것은 다곤 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또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합니다. 그 손이 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탈취해 간 블레셋 사람들을 왜 먼저 벌하지 않고 다곤 신상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쓰러뜨렸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상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아, 우리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다곤 신은 우리의 참신이 될 수 없고 우리를 지킬 수 없구나.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실제 신은 여호와라는 신이 참신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그 생각이 없었던 거죠. 네. B번, 독한 종기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예, 가드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의 그 아스도 사람들은 다곤 신은 더 이상 이제 힘을 못 쓰기에 빨리 하나님의 궤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신은 특정한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그 지방을 떠나서 딴 데로 가면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신이 혹 그 아스돗에서는 힘을 발휘했을지 몰라도 가드로 옮기면 거기에서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0번, 아스돗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드 지방으로 옮겼을 때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예, 작은 자 아이들이죠. 큰 자 어른이 모두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예, 그 언약궤를 옮기면 여호와라는 신이 힘을 못 쓸 줄 알았더니 어랍시오,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저는 참 재미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나 어른이 모두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했다고 쓰겠습니까?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네, 그 큰 골리앗. 예, 이 가드는 큰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때에 그 아낙 자손들인데 아낙 자손들이 다 죽고 가드, 가사, 아스도에서만 약간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왔고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가드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달린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그 사람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인족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머가 섞인 표현 같이 느껴집니다. D번, 가드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으되 그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예,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혹시 처음에는 이제 그 다곤 신상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거 혹시 우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연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그것은 필연입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은 것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돼. 그게 그 사람 실력입니다. 100% 운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운도 그 실력을 갖춰놓은 사람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 갖춰놓지 않은 사람은 운이 와도 운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 아스돗에서 가드로 지금 에그론으로 옮기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니까 그 폭탄 돌리기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시죠? 뭐 케이크 같은데 뭐 터지게 해놓고 아니면 풍선 계속 바람 불어가면서 옆사람을 계속 넘기는 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에고론에게 이 지금 언약궤가 오니까 에고론 사람들이 막 부르짖었어요. 왜 우리 다 죽게 하느냐? 왜 우리한테 주냐는 거예요. 예, 2번 언약궤가 에그론에 왔을 때 그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지 아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예, 사망의 환난을 당했답니다. 예,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 앞에서 독한 종기는 약과고 그거는 그냥 세 발에 피고 우리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 에그론 사람들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F번 고통을 견디지 못한 에그론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예,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예, 에그로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론은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죽임을 당했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닙니까? 어디서 보던 표현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서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했던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거든 하루라도 일찍 하는 게 이익이고요. 할 바에는 제대로 온전히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예, 결론 이 A번은 우리가 새신자반 할 때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할 때 우리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복습입니다. 예, A번 사람들의 신인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 가번 이 땅 위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신관은 뭐죠? 예, 다신관입니다. 다신관. 산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수호신들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신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활동 영역도 제한이 됩니다. 제가 무슨 책이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국어 수업을 받는다고 읽었던 책 가운데서 그때 읽은 한 줄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그 집 안에 그 마당에 부엌에 이렇게 총 합쳐서 신이 200명? 아니 200개? 뭐죠? 200? 하여튼 200. 하여튼 200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을 섬겨야죠. 예, 그랬기 때문에 아무 신을 안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천지신명이시요. 예. 천지신명,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어디 그 사이에 있는 아무 신이나 상관없는 거예요. 네. 예.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런 신관을 가집니다. 예.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온갖 신들을 다 의식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니까 그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아니면 뭐 그 굿을 하든지, 예, 굿을 해서 각종 종류의 신들을 달래야 됩니다. 예. 납은 하나의 신이 한 지역이나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신관, 예, 이것은 일신관입니다. 예. 다신관은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뭐 100, 200의 신이 있다면 이 안에는 한 신만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요 밖에는 또 딴 신이 있는 거. 예, 다신관에 비해 활동 영역이 넓어졌지만 한 지역을 벗어나면 또 국경을 넘으면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폭탄인 것처럼 지금 지역마다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답은 예,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만물을 다스린다는 신관. 예, 이것이 유일신관입니다. 유일신관. 예, 우리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왜죠? 하나면 충분하니까. 충분하니까. 예. 다른 신들 안 섬겨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커버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믿죠. 자꾸 만들죠. 그래서 이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지만, 예, 우리 개인도 사랑하시며 우리 개인도 인도하신다는 것, 믿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너무 높이 가고 또 너무 소위 그 세상에서 힘을 많이 쓴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예, 또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예, 믿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대상이다. 믿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대상입니다. 예, 믿음은 내 행위보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정성을 많이 들여도 그 대상이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바르지 않고 굉장히 열심을 많이 내는 것 뭐라고 합니까? 미신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을 내면 낼수록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고 미신이 세다라고 말합니다. 대상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대상이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미신이 센 거지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납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이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않으면 예,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 예,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예, 주일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성경도 열심히 안 읽어도 읽어요. 또 때때로 기도도 해요. 식기도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인도를 잘 할 수 있다고 안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류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인생을 더 계획을 더 잘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만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가 앉아 있고 하나님은 그냥 예,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우리에게 그냥 도움을 주는 자리. 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그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로 만드는 거예요. 지니. 예. 지니는 문질러서 나와서 도움 주고 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필요할 때 도움만 좀 주고 가세요. 제가 봉사 열심히 하고요. 예배 빠지지 않고요. 헌금도 열심히 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꽤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참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제국들만 난무합니다. 다 내 제국들만 난무하게 됩니다. 10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리하여야 자신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게 해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다스리면 나의 제국이 됩니다. 10번,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 자신의 삶과 가정과 일터, 학교를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영역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야 합니다. 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허상인 다곤신과 같은 우상을 잡고서도 마치 다곤신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혹 우리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아도 실상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고 계명의 말씀도 주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믿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을 외면하고서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봉하는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겠다는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세속적 가치관이 진리인 것처럼 추종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일터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자신이나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우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을 온 삶을 다해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또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각 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